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정말 지혜로운, 훌륭한, 성숙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믿음도 금방금방 자라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믿음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뭐 무슨 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경건한 삶을 배우기는 어려운 법이죠. 교회 처음 나오는 새가족이 믿음이 좋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금방금방 배우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쑥쑥 자라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면 그냥 뭐 적당히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좀 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또 대충대충 그냥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예수 잘 믿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 새벽에까지 나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지혜를 가르치고 혹은 선한 보응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좀 복을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동행자가 되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거 정말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우리 주변에 사망의 그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꽤 많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런 입술을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우리나라는 어디가나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후 혹은 그런 지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을 기록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고 이 물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건기우기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메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강, 시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는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올 때만 비가 내리는 물이 흐르는 예를 들면 기드론 시내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만 그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비가 없는 물이 없는 그런 시내인 거죠. 그래서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보통 뭐 우물을 파도 30m, 40m, 심지어 뭐 어떤 거는 70m 뭐 이렇게 파야 돼 물이 나오는 그러니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느 지역을 가면 그 물이 조금씩 나오는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서 샘이라 그럴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랑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 그러는 거는 정말 귀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사람을 재앙으로 몰고 가지만 충성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양약 같은 좋은 약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재앙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재앙을 알려주는 악한 사자가 될 것이 아니고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생명의 샘과 같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지요. 자문이 늘 이렇게 훈계를 저버리는 자, 경계를 받는 자, 뭐 이렇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심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그야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람들이 응답한다고 해서 말하고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뭐 미직적이네 하다고 해서 말 안 하고 혹은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외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샘물이라는 거는요 누가 퍼마시든지 퍼마시지 않든지 항상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물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좀 은혜가 흘러내리는 샘과 같은 항상 우리는 누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부모가 자녀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자녀 체벌 금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뭐 매를 때리는 이런 거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20세기 들어서 서양 심리학에서 하여튼 이 서양 심리학도 그렇지만 하여튼 문화 자체가 이렇게 점점 사람의 권리,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확대돼가지고 아동의 어떤 인권, 아동의 권리 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뭐 전반적인 동의,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막 학대하고 죽고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와중에 하여튼 민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도 때리면요 이게 아동학대가 돼요. 그래서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잠언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자녀를 이렇게 확실하게 징계하는 그러니까 자녀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매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무서운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자세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자녀를 때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대문화와 성경의 큰 차이는 현대문화는 아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그래서 아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때리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정말 분명하게 책임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열정, 가장 좀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또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을 쌓아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죄인의 재물은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은 자자손손 물려줄 수 없어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선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인이든 죄인이든 재물이 중요한 줄 알아요. 재물이 중요한 줄 알고 정말 사회적 지위나 풍요로운 삶이 중요한 줄 알아서 그거를 움켜쥐라고 자녀를 계속 내모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오히려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훨씬 더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게 얼마나 참 명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